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당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7장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웠던 큰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도성,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온갖 인본주의의 원리,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과 죄인들의 삶을 가르쳐 큰 성 바벨론 또는 큰 음녀의 삶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짓 종교들, 그리고 거짓 기독교, 그리고 거짓 성도들도 속하여 있는데 이제 그 큰 음녀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에 이 18장의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결국 다 심판받고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록 17장, 1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세요. 아니,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서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브라함 당시에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과 같았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죠. 근데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가서 살았죠.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롯과 그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 원리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롯도요, 가까스로 구원을 받아요. 자신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받을 공에서 스스로 거기서 나오는 삶이 아니었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건져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때에도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과 함께 소금 기둥이 되어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딸들은 또 거기서 배운 죄악대로 이제 아버지를 통해 모압과 암몬의 두 자녀를 낳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인데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이 되었던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특별히 롯보다도 그 두 딸들보다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롯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자였어요. 근데 롯과 두 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 삶을 그들의 삶의 원리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큰 성 바벨론에 속하여 큰 음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실 거예요. 롯처럼. 그러나 롯의 처처럼 마치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 처를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곳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시고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에서 이미 건지셨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이 구절을 계속해서 볼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건져내셨대요. 이미 나오게 하셨대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다고 우리의 참 현실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 때는 이미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온 자들로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하게 된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이 세상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진리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지키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많은 원리들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원리들이. 교회까지도 그 무너진 원리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서, 그러나 모든 말씀의 원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가려고 하죠. 갈수록 진리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의 원리라는 게 뭘까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그게 그냥 예배인가요? 그냥 교회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 그러면 예배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명한 것은 순종하고 금하신 것은 우리가 금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무 얘기가 없는 것들은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죠. 그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공예배 예배의 모범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원리가 무너지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이 주장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배도 변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가 우리의 참 현실을 가장 뚜렷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섬길 주님과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뤄 가시는지, 이 예배가 우리에게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 세상의 원리가 들어올 때 예배가 타락하게 돼요. 교회나 예배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무너지고 사람의 소견이 주장하는 교회와 예배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든지 모든 성도의 삶이든지 이 예배의 원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세상의 원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주장하기가 더욱 힘든 시대가 되어가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자세하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거예요. 뭐 주의 성수에 관한 말이라든지 혼인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원리들이 다 무너진 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18장에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여기 다른 천사가 나와요.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등장하실 때마다 심센 천사, 다른 천사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도 보면 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이 빛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 아닌가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 큰 권세를 가지고 그 빛나는 영광 중에 계시는 분. 계시록 10장에서도 이 다른 천사가 심센 천사로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도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런데 무지개 영광으로 그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난다. 그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주권적인 권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우레와도 같은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끝에도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런 모습이 따라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르켜 이렇게 힘센 천사, 다른 천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땅이 환하여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은 그냥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거하는 것, 사단이 다스리고 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어두운 이 세상을 가리킬 때 땅이라, 땅에 사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인들을 가리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둘다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죄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거하는 사단의 나라와 같은 어두운 땅이 환하여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이 참빛의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죄악 세상의 모든 어두운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도 참 빛이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사는 죄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의 빛으로 큰 음녀와 큰성 바벨론이 가리키는 세상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벌거벗겨 운듯이. 그리고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심판이 선포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큰성 바벨론을 표현했던 그 구절들을 보면 뭔가 보석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던 그큰 음녀의 모습, 그큰 바벨론의 겉모습이 그러했는데 그 실상이 드러나요. 그 안은 온갖 귀신들의 처소였다. 온갖 마귀들의 처소였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우상들이 모여 있는 것. 바로 죄로 가득 찬 사단의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빛이 비추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치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은 온갖 죄악들, 모든 탐심과 악독과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자기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누구의 현실일까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모인 모든 죄인들의 실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요. 마치 내가 더 선한 것처럼, 더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때에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인들의 그 안은 온갖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곳, 모든 더럽고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성경은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자신을 치장해도요, 그 안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죄인들의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이유, 5절부터 이제 설명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죄가 마침내 하늘에 사무쳤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지체될 수 없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요, For her sins have piled up as high as heaven, and God has remembered her iniquities. 세상의 죄가 하늘까지 치솟아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는 이러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고요? 왜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걸까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었던 죄악들은 다 하나님께 지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처럼 살았던 자들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완전히 다 옮겨놓고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정말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억하시지만 마치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자들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받아주신대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죄사함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죄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최후 심판의 날에 죄를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였다는 것, 내가 지었던 작은 죄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그 영원하신 피를 흘려주셔야만 죄가 사해질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가 흘려질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죄라고 하시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향해 큰 음성으로 두 번 외치시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데 잘 보시면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임할 거예요. 이제 심판은 내리실 건데 그 내리시기도 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너졌도다는 과거 시대예요.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심판은 내리실 건데 그 전에 이미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뭘 알려주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이미 이 죄악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이 죄악 세상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 그 무너진 최후 심판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외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현실이 드러날 날이 이제 오는 거죠. 이미 무너진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미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도 이미 마지막 심판을 받았고요. 죄인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에 심판해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까지 그 심판이 이제 집행돼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2절 말씀은 구약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용하시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벨론을 가리켜 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서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의 마병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건데 그 전에 이미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 무너졌도다. 이미 심판을 과거 시제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같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또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미 임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이제 최후 심판이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도 우리가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곳이라는 곳을 어떻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거기 주석이 달려 있는데 옥, 프리즌이라는 뜻이에요. 옥. 옥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곳이라는 곳이 옥으로, 프리즌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곳이라는 단어가 dwelling place, prison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즉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심판받는 감옥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감옥 아래 가두는 그런 현실이 될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에도 그 당시에 구약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그때의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랭귀지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우리가 몇 구절만 좀, 네 구절만 좀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레미야 50장 22절에서 24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예레미야 50장 29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지금 오늘 본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의 바벨론도 온갖 영적인 가늠과 우상 숭배의 삶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보면 6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행한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한 그 죄악들 그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도 망하지만 바벨론이 마침내 망하게 되는 가장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이 이 죄악 세상이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죄일까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35절. 네, 안 돼요?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았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나님이 최후로 왜 바벨론이 구약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내 백성이 그들에게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하세요. 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백성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핍박한 죄. 그들이 진리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박해한 죄. 시험한 죄.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 진리 복음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나오라고 명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명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세요. 예레미야서 51장 45절 4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였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에 속한 백성들처럼 진리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살아가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제 보겠지만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즉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근데 그 나오라는 것이 그냥 구약에서는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저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그들의 삶의 원리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오라고 명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미 건져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삶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원리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은요, 이 세상과 똑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큰 성 바벨론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녀와 음행하며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왕국들, 온 세상 왕들, 상인들, 백성들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요.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는 같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었고요. 온 세상의 영광과 복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고요. 그들과 같은 세상 원리로 거짓 복음을 전한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갔던 자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나오지 않았던 자들, 비록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도 함께 멸망을 당할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여 끝까지 복음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싸웠던 성도들은 심판에서 건져지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두운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빛 대신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셨다. 우리도 그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세상과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복음에서 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시고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하시고요. 예수님 닮은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명령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므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모든 말씀의 원리에서 더 떠나가죠. 뭐 결혼관이라든지, 뭐 이혼관이라든지, 뭐 성에 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원리들이 다 떠나가요. 그때 우리가 진리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와 말씀의 원리를 지키며 갈 것인지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큰성 바벨론이 행한 죄악을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하고요. 죄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녀는 자기가 여왕으로 앉은 자고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에 자기의 안전함을 두고 더욱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세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 죄인들도요, 왜 정욕대로 살아갈까요? 자기가 심판받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죽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가 쌓아둔 이 세상이, 이 세상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이 악한 세상과 죄인들의 삶에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심판이 임하고 곧바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쌓았던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큰성 바벨론 얼마 동안 쌓은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거잖아요, 그 문명을. 근데 얼마 만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얼마 만에 무너진다고 하세요? 하루 동안. 10절, 17절, 19절에는 한 시간에 다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이 평생 쌓았던 것들, 전체 역사 속에서 죄인들이 쌓았던 모든 문명들,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 아시죠? 내가 오늘 이 모든 걸 수확하여, 이제 그것을 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 수확하고 나니까 창고, 곳간을 지어서 이제 그거라도 하고, 곳간을 다 지었더니, 이제는 내가 편히 먹고 쉬리라 하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러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쌓았던 것들. 도적같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구원 역사에서도 도적같이 세상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안전함을 두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아니 그가 쌓은 수확과 그 곡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줘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되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 우리의 안전함을 두고 평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시편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함을 두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심판날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 뜻이에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이로 인해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보화와 안전함을 두고 자기들의 부여함을 두고 살았던 왕들, 상인들, 선원들 그리고 모든 세상 죄인들이 다 울고 애통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요약이에요. 10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에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무엇에 대해 울고 애통하는가를 통해 그들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고 울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우상이 드러난다고 하세요. 뭘 잃어버리면, 뭘 빼앗기면 가장 큰 애통이 찾아올까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다들 울고 애통하고 하는데 그 반대의 부류가 나와요. 계시록 18장 20절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하늘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천국에 자기 기업과 보화를 두고 살았던 자들.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 그들이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믿음으로 인내했던 삶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이 세상에서 건져져 천국 영광으로 옮겨지는 때가 마침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그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울고 애통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때.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얻은 것, 영원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어차피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울고 애통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하라고 하십니다. 더 소망으로 가라고 하세요.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던 것, 그날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우리 삶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두었던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 가장 귀한 보화로 예수님을 지키며 살아가야죠. 그날에 이 세상 죄인들의 죄는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요. 이미 옮겨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 받고 천국에 속해 있고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 앞에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바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정말 작은 죄,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지은 죄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지은 죄까지, 내가 다 잊어버린 죄까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의 자랑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미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 천국에 대하여 산 자들,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신부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더욱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 더욱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원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이 세상이 망하는 날 즐거워하며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